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 없이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뱀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오순절입니다. 유월절로부터 열흘이 지난 때였기 때문에 아직 예루살렘에는 예배를 드리러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디아스포라라 불리는 사람들인데 유대인으로서 또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로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 다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큰 소동이 벌어지며 또 그 가운데에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말하는 그 말들이 각각 자기들이 온 그 나라의 말들로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고 혹은 당황스러워합니다.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원래 자기들이 하는 언어로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난곳 방언으로 들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리는 말들은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을 알 수 없는 그런 정체를 알 수 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분명하게 알아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분명한 성령의 역사들을 지켜본 또 경험하고 확인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분명하게 일어나고 인지되어야 하는 성령의 역사를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폄하하는 그런 조롱도 하는 상황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령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이제 이 땅에 홀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는 염려가 되고 또는 불안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예수님께서 제자와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신 바 성령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그 일들을 계속 성취하여 가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확인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제자들이 사도로 세우심을 받아 일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세상의 다른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또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놀랍도록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야 하는 이때에 필요에 의해서 초월적인 능력과 역사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당장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당사자들은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도 들었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한 성령의 의미들도 볼 수 있었고 또 난고방언으로 이야기하느라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일들을 목도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여러 가지 능력이 발휘되는 사건들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 눈에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령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누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예수를 증언케 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고 또 주님이 여전히 이 땅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그 생애를 통하여서 드러내 보이실 일들입니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목적이고 놓쳐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보다 어디에 머무르게 되는가 하면 초월, 능력, 그것으로 이루게 되는 업적, 치적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부차적인 것을 마치 목적인 양 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성령에 대한 이해나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목적, 이 모든 것들의 오해와 시각적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교회가 성령 충만하자, 성령 세례받자, 성령을 체험하자 이런 성령 운동에 매몰되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세례와 운동을 통하여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제쳐두고 초월적인 일들이 드러나는 것에 목숨을 걸고 또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야만 그것이 옳다, 바르다라고 하는 확인하는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지금 말씀드린 초월이나 능력이나 업적이나 치적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야 할 모든 내용들은 이 같은 내용들이어야 합니다. 매번의 기적적인 일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 그 초월적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워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뭐 이러한 내용들과 또 끊임없이 간증과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합니다. 신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기도 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사도행전의 모든 면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왜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벌써 몇 번이고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놓치면 성령을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고 잘못 이해하면 성령을 통하여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됩니다. 이 같은 예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했던 일들은 우상을 쫓아 사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우상과 떼어놓을 수 없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해도 방불할 정도입니다. 그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이해하고 너희가 스스로 깨달아 알아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때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첫 머리에 인사말을 쓰면서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받은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들이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정신 차리고 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서로 화해하고 잘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 성도답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원 전부터 창조 전부터 목적하신 바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 거룩한 성도라고 이름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로 견고하게 세울 것이 정해진 사실이기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인사로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사의 종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그 은사에 대한 다른 이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한 성령,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언급을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태생, 그의 능력, 그의 조건과 상관없이 성령이 그 뜻에 따라 결정하신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마치 선물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선물처럼 받은 것이기에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가장 유용하고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라는 자기의 자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사가 주어진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서로 세워주고 서로 위하는 그런 연합의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들은 다 놓쳐버리고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 좋다, 너 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고집과 아집으로 인하여서 성도끼리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다투고 싸우고 충돌하고 갈등하느라 은사 받은 목적들을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4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하였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하였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들은 선을 이루고 화합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그 안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구성원들을 건강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이웃과 형제들 앞에 하나님 믿는 자의 부요함이 얼마나 넉넉하고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잘못 이해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책임은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그 주신 말씀대로 다 살아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자신의 안락한 일생을 위하여서 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였고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말씀과 전승들을 보면 모든 사도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순교한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약 자신들의 업적이나 치적을 쌓아야 하는 것에 매여 있었다고 한다면, 또 자신들이 받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들을 자신들의 실력으로 오용하여서 그것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제자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은 짠맛을 내어야 합니다. 소금이 짜게 하는 맛을 잃으면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빛은 어두운 데를 비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비춰지는 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 그 쌀가에 가면 이 쌀을 담아주는 대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에 이제 좀 큰 용량으로 된 대박입니다. 불을 켜놓고 이 대박을 뒤집어 엎어서 덮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빛으로서의 비침을 전혀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높은 곳에 두어서 어두운 것들을 밝히 비추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해봐라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의 사명이고 책임이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와 내용을 놓쳐버리면 너희는 쓸모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들을 통해서 여러 사건 사고도 보지만 또 우리가 사는 사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의 이야기도 가끔 보게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하나인데요. 한 어머니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이제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한 곳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그 글을 올리면서 한 사람을 찾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어머니의 작은 아들이 편의점에 가서 이제 뭐 컵밥하고 이제 참치캔 등을 사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카드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잔액 부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개 빼고 또 계산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한 여고생이 그 편의점 안에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아이가 뺐던 거를 다 다시 놓고 더 가서 햇반하고 즉석 카레하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과자 여러 개를 듬뿍 가져다가 계산을 하고 아이 손에 들려 보낸 겁니다.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한 5만 원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이제 아이를 통해서 들은 이 어머니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찾을 수는 없고 요즘 인터넷이 무섭기도 하지만 또 이런 면에서는 유용하기도 하죠. 글을 올려놓으면 본인이 보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찾으면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줘서 고맙다는 말도 하고 싶고 또 계산해준 그 5만 원도 좀 갚아드리고 싶다 하는 차원에서 이 글을 올린 것입니다. 이 여학생이 그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또 글을 써 올렸어요. 이 여학생이 뭐라고 써 올렸는가 하면, 그 어린 나이 때에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자기가 잘 알기에 자기가 사준 것이고, 또 혹시 내가 이렇게 한 행동이 어떤 동정심으로 비춰져서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봐 노심초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연락을 주시면 자기가 이 아이랑 시간을 맞춰서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아이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곳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생각이 뭔가 하면 이 여고생이 예수 믿는 친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선은 세상에서 드러나는 선과는 다른 것입니다. 저는 그 여고생이 예수 믿는 친구로서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그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행한 삶이었기를 그런 마음에서 좀 바랬습니다. 좀 됐는데요, 그 비 오는 날에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땅에 물이 이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큰 웅덩이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옛날에는 눈 감고도 지나갔는데 요즘은 있는 걸 일부러 찾아가서 제가 밟더라고요. 그래서 빵 밟아가지고 물이 정류장 쪽으로 튀었고 거기에 있던 그 젊은 남녀한테 확 튀게 된 겁니다. 저도 너무나 깜짝 놀랐고 그 두 사람도 놀라서 이렇게 피하는 모습을 보고는 제가 이제 지나쳐서, 거기는 차를 세울 수 없으니까 조금 더 지나가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바로 뒤쫓아온 버스에 이 두 사람이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버스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 옆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보고 버스를 세워서 이제 내리면 제가 어떻게 그 사고에 대한 보상이나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마음은 그냥 지나가라 지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버스가 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섰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내려와서 비 오는데 운전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멱살을 잡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했고, 내가 입은 옷이 비싼 옷인데 세탁비 물어내라, 또 어디 중요한 자리에 가는데 당신이 다 망쳤다 이러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들이 막 드는데 버스 앞문이 열리고 기사분이 저 두 분 괜찮대요, 신경 쓰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이 탁 나왔고 제가 버스를 타고 그 두 분을 쳐다봤더니 괜찮아요 하더니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90도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 이 기사분이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이제 버스를 세워서 저한테 다 안내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기사분께도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내렸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라고 하는 생각 이후에 그 다음에 제가 든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저 젊은 두 사람, 기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안으로 부름을 받아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 현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같은 싸움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안에서 이루실 목적이고 또 그 일을 이루어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 거룩한 예배 그 자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말고 내가 능력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주셨는데 이것들 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들로 이루기를 원하는데 다 사용하고 소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움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어려움을 겪는 그 같은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라. 굵은 소금이 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맛소금이라도 되어야 되죠.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거룩해지고 멋져지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처럼 어느 날은 한 계단 올라갔다가 뒤로 자빠져서 한 열 계단 떨어지는 때도 있겠지만 천천히 시간이 들여지고 경험이 그 안에 있어야 되고 그 경험되는 것들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바른 고백을 담아가고 만들어가는 일들이 우리의 오랜 시간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것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난 열매로 비춰질 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뻐하시고 또 세상 앞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늘 저도 그렇고 박 목사님도 그렇고 연습 많이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웃고 인사하고 또 인사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웃과도 이 인사를 많이 나누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가깝지 않고 이렇게 자주 만나지 않는 이웃인데 인사하는 것이 약간은 오버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까지 하나 싶지만 그러나 인사하십시오. 상대방이 안 받더라도 인사를 하십시오. 언제까지? 그가 받을 때까지. 그러면 서로 인사하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인사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또 어느 길을 가다가 뭐 문을 열 때 유모차를 몰고 오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문도 열어서 잡아주고 먼저 가세요 라고 하는 인사도 하고 어쩌면 그렇게 착하세요 라고 하면 예수 믿습니다. 전도가 다른 겁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사는 성도의 삶은 부족할 수 없고 풍족합니다.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넉넉합니다. 그런 성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다운 예배라 했으니 참다운 예배 자리에 우리 모두를 스스로 세워가며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힘을 복돋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 일에 우리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사는 우리의 생애가 주 안에서 복된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